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속히 공의를 시행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선지자의 신앙적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 간의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답변 및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형식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서에 관한 간략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박국서의 첫 번째 단락으로 그 내용은 선민사회 안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한 선지자의 첫 번째 항의성 질문입니다. 2절에서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3절과 4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하심으로 선민사회 안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게 되는 악의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답답한 주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박국 당시 유다는 아수르를 굴복시키고 급부상한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국가 안으로는 여호야김이 통치하였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소각한 전형적인 폭군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화려한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착취를 자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민족이 열방의 압제를 당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탐욕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사회적 모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성 질문을 올려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이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공의로우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은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으로 먼저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에 대하여 그들의 생전에 놀라울 일을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놀라운 일이란 갈대아 곧 바벨론을 통하여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실 바벨론 군대의 특성과 그들의 위용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당할 것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 묘사된 내용을 보면 바벨론은 사납고 빠르고 성급하고 강포를 자행한다라는 것.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끈질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죄에 대한 방관이나 묵인이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방관하거나 용납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으며 당신이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여 공의를 이루십니다. 이러한 절대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신앙적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절대 불의를 행하거나 교만을 행하며 게으르게 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자는 결코 살아가면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산의 때가 있는데 심판의 때가 있는데 어찌 바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늘 경건하고 바르게 또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책망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고 가슴 아파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최후의 결산과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악인에 의해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 악인의 승승장구를 목격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친히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요,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반드시 바르게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나는 뒤처지고 길이 잘 안 열리고 곤모술수를 행하는 저 사람과 저 공동체와 저 세력들은,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성공은 풀의 꽃과 같이 빨리 시들 것이고요, 모래성과 같이 정직이 아니고 공의가 아닌 것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이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 낙심하거나 암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교회가 자꾸 세상에 밀리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때를 늘 사모하며 기다리며 올바른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 아침을 맞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답답한 상황과 부조리한 사회를 보며 한숨 지으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전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날에는 온 나라에 복음이 충만하며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통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회 현안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문안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문안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와 사역에 주님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